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매기 성경 강의는 스가랴서 13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던 10가지 환상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6장 9절로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상징적인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죠.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제 스가랴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델과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바벨론에서 온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아마 돌아온 부류의 그 남은 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 헬데라고 하는 이름은 강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도비아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이고요.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합성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통하여 자기 왕을 보좌에서 세우셔서 그 일을 강력하게 행하실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상징적인 면류관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려 오시는 것을 뭐 진정으로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6장 11절 가보면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다윗의 계통인 스룹바벨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스룹바벨에게 면류관을 씌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계통의 왕권을 회복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다음 다윗의 면류관을 쓸 분은 이 땅 위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직과 제사장직분을 완전히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에서 그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으며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 두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오셔서 이 땅 위에 자기 왕국을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이 대관식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결과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 이상 후에 그리스도의 강림과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살펴보는 것이 참 흥미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맨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형태로 계시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휘장을 여시고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왕으로 또는 주의 주로 오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비유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6장 12절에서 보게 되는데 같이 보실까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순이란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니죠. 순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사야에서 53장 2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순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자체는 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농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순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다윗 왕과는 가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순이었습니다. 여러분, 황무한 곳에서 농사가 되어지고 황무한 곳에서 이 어떤 그 식물들이 나오는 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막 바짝 마른 데서 말이죠. 그 땅을 비집고 그 순이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전혀 예상 밖의 마른 땅에서 나온 하나의 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이 세상을 분명히 다스릴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또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성전 재건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계서에서 보았듯이 그 성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고 보잘것없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전은 똑같은 전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나 스룹바벨 때나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왜 솔로몬 때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개의 성전이 지어졌죠.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대환란기의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같이 하나의 그냥 전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따로 떨어진 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성전이 일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전혀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 당시 낙심한 남은 자들도 그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건축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이 당신의 뜻 가운데 있었고 친히 그러므로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교회들이, 잘 지어진 교회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강단들이 많고 말이죠. 여러분, 훌륭하게 아름다운 그런 강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초라한 집이라고 해서 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에 좋다 그렇지 않다를 중요하게 하나님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이 계셨는가 진리가 계셨는가를 판단하게 되실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그 백성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괜찮다고. 그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은 자기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네 가지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지로서 순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는 왕 곧 다윗의 가지로서 나타나요. 순이에요. 두 번째 순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 곧 가지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미 3장 8절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세 번째는 6장 12절인데요. 그 종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 종은 여호와의 삭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이처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이 흥미있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곧 다윗의 가지로 마가는 여호와의 종으로 누가는 순으로 이름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여호와의 싹 곧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설명하는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찬송 함께 하시죠.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순으로 보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전에 나누었고, 이제 6장 13절 14절로 가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여기에서는 가난과 비천함 속에서 자라난 그 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라고 하는 말은요, 천년 왕국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을 것이고요. 그분은 왕과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직분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은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러한 면류관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면류관은 단지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 면류관은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의 상징으로서 성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유리창에 놓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시라고 하는 상징, 그분이 진정으로 쓰셔야 될 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죠. 15절로 가보실까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언거박사가 이것을 잘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멀리 바벨론에서 온 대표자들이 당시 건축 중이었던 그 성전을 위하여 금과 은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는 장차 예루살렘의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곧 영광스러운 성전이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 먼 데 있는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몰려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이 6장 12절과 13절에서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좋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여기에 물질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 예수님 자신만이 그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세우시리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또 하나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 예언의 성취가 그들의 순종에 좌우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참여가 순종과 믿음에 좌우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첫 부분을 끝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역사의 예언의 흐름 가운데서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교훈과 원리 가운데 하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왜곡된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이상들은 아주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 선지자가 보았던 잠꼬대 같은 환상으로 생각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요. 또 그 이상들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제멋대로 이리저리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이상들 가운데 하나를 빠뜨리면 또 무너뜨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상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해석하는 커다란 법칙 가운데 하나가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언은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보아야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부분적으로 그 성경을 합당한 위치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보았던 모든 이상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이상들은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윤곽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그 이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곧 원수들이 파멸되고 이스라엘이 지상 제사장적인 위치를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제사장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상들은 당시 성전을 건축하여 낙심 가운데 빠졌던 남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그 성도들의 헌신 참 힘들거든요. 성전 건축이 어려움이 많고 속도가 느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과 그들이 바벨론이나 메대 바사에서 보았던 이방 신전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성전 건축할 때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의미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임시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계속적인 의미 그리고 만물의 완성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